말씀 한 절 하나 읽고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읽은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특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려운 이슈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공적 이슈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난 달에는 우리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서도 정말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일반 은총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법이며 또한 그 전에 인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으로서의 법에 그 유익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일반 은총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왜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듯이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에게 그냥 교회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자리, 인간의 가치, 피조물의 가치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생명 윤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이제 안락사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제목은 이겁니다. 안락사 물음표 존엄사 물음표 그리고 자연사 물음표,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한 제목입니다. 지난 달에도 이제 사형제도 생각하면서도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무겁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죽음,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많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별히 신학자들, 윤리학자들, 법을 만드는 분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 옆에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인들에게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제 법제화를 하는 문제에 의료인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뭐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음이란 뭐냐면은 영혼 없는 몸.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방식으로 이제 죽음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육체의 죽음은 그 존재의 인간 존재의 멸절 또는 인간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즉 몸이 없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 지속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존재 지속으로서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존재는 지속됩니다. 또 우리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본 것처럼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말씀이 있냐,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안락사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 이유는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이게 왜 논의가 됐는지 중요한 그 포인트들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념들 안락사, 존엄사 이런 개념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논의가 되는 이유로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여섯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카른 퀼란이라는 분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과 술을 먹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제 신물 상태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생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라는 예외적 수단을 쓰면서 연명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없다. 이런 이제 카톨릭 신앙에 따라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법원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논의가 이제 그 중요한 이 우리가 이제 이따 개념 볼 때 이제 안락사할 때 적극적 안락사냐, 뭐 소극적 안락사냐, 존엄사냐 이제 이런 논의의 중요한 하나의 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두 번째는 이제 낸시 크루젠 사건인데 이때도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서 1983년에 만일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죽게 해달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면서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이제 법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법원은 그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인공 영양과 수분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서 급식 튜브 중단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아까는 호흡을 인공호흡을 중단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뭐 기억 아마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1997년에 이제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그 낮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중환실에 갔는데 이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었고요. 퇴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법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 서약서를 받고 함께 이제 집에 가서 이송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제거한 후에 5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경찰들이 오게 되고 조사하고 이제 검찰이 기소해서 이 사건이 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의사 의료인들이 이제 살인 방조죄로서 이제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되었죠. 이제 왜냐하면 뭐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가정에 있는 재산이 다 이제 되고 너무나 어려워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했냐면 관례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인 받고 정말 집으로 모셔와서 집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전까지 다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사건이 된 거죠. 이게 이 사건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안락사와 존엄사 이게 논의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를 내보내지 않는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제 그 병원 측이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를 함부로 그 집으로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제 이걸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제화돼야 되는 이 법적 논의가 우리 사회의 법적 논의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보라매 병원 사건은 이제 아까 예 보라매 병원 사건이고요. 잠깐만요. 예, 세브란스 김할머니 예,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것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이야기죠. 그래서 76세셨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 과다 중에 과다출혈, 심정지가 발생하셨고 그때 이제 환자 이것은 이제 환자 가족들이 환자께서 평상시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이제 집으로 가서 사인받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제 안내 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법원에서 연명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환자의 그 의사 내가 이제 나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 그것이 서류로는 안 남아있지만 가족들에게 많이 말을 했다. 이걸 이제 해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양 공급, 그다음에 수액 공급 이것들은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호흡을 멈추냐 멈추지 않느냐에 이제 그것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일 후에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 보시면 이제 소위 이제 안락사라고 할 때 이제 안락사의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앞에 보았던 네 가지 사례는 이제 소위 이제 소극적 안락사 또는 이제 존엄사라는 용어로서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말해져 왔던 것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이제 뭐 조력 자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약물이죠. 죽을 수 있는 약물을 이렇게 주어주고 의사가 이제 주어주면 이제 의사가 직접 투여하진 않고요. 의사가 직접 투여하진 않고 의사가 제공해주면 그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조력 자살 방식의 이제 안락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그림 보시. 이분이 이제 잭 케보키안이라는 분, 이제 죽음의 의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150명 이상의 환자들을 이제 자살하도록 조력을 통하여서 자살하도록 해준 건데, 이 주에서는 괜찮았다고 그러면, 환자가 자살하는 것을 그냥 보는 거, 그러니까 방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방식으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자살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냥 방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놔줬는데, 이분은 유명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의사 표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기가 직접 판단해서 저 환자는 내가 생명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줘야겠다.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가 이제 독극물을 직접 투여한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다가 이제 1999년에 자기도 모르게 방송에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직접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례를 다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예,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이 필요한데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안락사라는 것, 사나토스라는 죽음에다가 이제 유를 붙여서 유사나토스, 그래서 이제 좋은 죽음이라는 거에서 안락사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붙였듯이 마지막 예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사실 이제 안락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극물을 투여하거나 또는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안락사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앞서 보았던 이제 네 가지, 미국에서 두 가지 개념, 또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이 두 가지 개념은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소극적 안락사인데, 이 적극적 안락사와 이제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존엄사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생명,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 개념이 이제 독극물을 투여하거나 투여할 수 있는 투여할 수 있도록 혹은 방조 혹은 조력하는 방식이라면,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끊는 것, 그래서 아까 벌써 호흡의 내용을 끊거나 아니면 수분이나 영양 공급을 끊거나 하는 거예요. 끊는 개념이 이제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의적이냐 비자의적이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마지막 사례에서 봤던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환자의 자의에 따라서 주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자의냐 비자의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치를 끊어주는 그 적극적 말고 소극적에서 이제 문제는 생명에 관하여서 호흡을 인공호흡, 그래서 이 호흡을 끊느냐 아니면 수분과 영양공을 끊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냐 하면 이제 그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대 의료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다 많이들 그냥 집에서 돌아가신 거죠.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지금은 다 병원으로 이동해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그 생명을 마감하는데 병원에 가면서 치료 행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적극적인 뭐 안락사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우리는 당연히 거절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이제 소위 존엄사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게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살려야 되는 행위인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기에 간섭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한 100년 후에 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나는 다시 살 수 있을 거니까 나는 냉동인간이 되겠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기장치에 의한 생명 연장 추구 또는 영생 추구,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2016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2016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이때 이제 세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임종 과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 그러니까 이분은 죽어가는 그 과정에 죽어가는 과정에 있고 임종하는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여기다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환자에게도 고통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를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다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 호흡을 중단하는 거냐 아니면 수분을 중단하는 거냐 했을 때 우리나라 법은 다행히 영양 제공을 중단해서 영양 중단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호흡까지만, 인공호흡까지만 중단하도록 해서 가능한 한 자연사에 가깝게 이렇게 하도록 이제 법제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연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만약에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 의료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될 때 가능한 한 자연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제 됐죠. 그때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거기에 대하여 문제제기보다는 그 의사표현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의사표현이 없어도 그러니까 가족이나 제3자가 그 사람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법제화된 거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일단 제가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논문들 또 기사들 논의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가 안락사라는 용어, 존엄사라는 용어, 또 자연사라는 용어까지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특별히 안락사, 존엄사라는 용어 자체를.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도 존엄사라는 용어로 올라가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이죠. 그것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이름 자체 또는 존엄사라는 이런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인간에게 있는 그 살인이라는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하여 또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것이니까 용어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존엄사라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생명에 필요한 수단을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계에서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불렸는데 지금은 이런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존엄사라는 말로서 이제 불리고 그게 공식적인 이런 문서들 그러니까 국회에 올라가는 법들에 사용되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안락사 존엄사 이런 의미를 이런 말보다는 구체적인 그 행위 자체를 묘사하는 걸로서 그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명 의료다 이렇게 하시듯이 또는 뭐 인공 호흡 뭐 이런 기 제거냐 부착이냐 이런 방식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로서 논의를 할 때 구체적 행위로서 분류해져야 되고 그 구체적인 행위가 그 법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보니까 어떤 주에서는 존엄사라는 의미를 존엄사를 이제 의사 조력 자살까지도 존엄사로 이렇게 하는 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안락사니 존엄사니 자연사니 이런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그 용어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논의와 또 우리 사회의 논의에 정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딱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지금 합당한 것인지 거기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보시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수분과 이런 걸 계속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결국 임종기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것은 호흡기만 제거하여서 나머지는 다 공급하는 그러니까 물은 계속 드리는 거죠. 물과 영양은 공급하고 이제 호흡에 의하여서 그 자연사에 가깝게 만드는 이제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양 제공을 중단하는 방식을 이제 시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서양에서는 아예 이런 영양 제공 중단까지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의 그런 조력에 의한 자살까지도 이제 시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말 성경에 정말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거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갖고 있는 인간 생명의 그 존엄성 자체에 대한 훼손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그 생명과 죽음에 간섭하는 인간의 행위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우리 사회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 사회 유익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 그러니까 이제 정말 논의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법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그러나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리하게 어떤, 그러니까 아까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냉동인간으로 나를 얼려버리면 난 나중에 살 수가 있어. 한 100년은 난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방식도 안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최소한의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죽음이 병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자연사에 가까운 방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 네. 이 정도로 해서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안락사 그건 비성경적이지 하고 이렇게 쉬운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경계 오게 되면, 그러니까 한쪽에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안락사 개념, 한쪽에 이 소위 존엄사라는 그 개념, 그 한쪽에 자연사라는 개념, 이 개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안락사와 존엄사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존엄사와 자연사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방식이 지금 현대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거 병원 문제이고 우리 바로 삶의 문제이죠. 우리 병원에 가면.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 법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그러니까 존엄사가 아니라 의사 조력 자살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존엄사라고 부를지라도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분별력 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이 시대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 현대 이슈들 중에 하나인
안락사 또 전엄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유가 복잡하여지고 또 인간의 기술은 더 발달하고 있고 주여,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행위하고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질서도 그 명령을 따라 이루어야 되는 줄 아나이다.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복된 생명으로서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또 의료계회 또 법조계 또 이런 것들이 법제화될 때 주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